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작곡가인 그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곡을 참 어렵게 쓰시는 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썼다고 합니다. 이 곡을 받은 연주자가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결국은 스트라빈스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 이 곡은 연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라빈스키가 하는 말이,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연주자가 어떻게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실행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런 그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의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그러면 뻘고 벗고 가란 말입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그건 압니다. 그런데 실전에 막상 부딪히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본성이 이 상황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낸다, 그런 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쉽게 들립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얼마나 이해되기는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차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뭐 가족들 몇 사람, 또 주변에 또 목장에 몇 사람, 또 교회에 또 뭐 오래 지낸 분들 또 몇십 명, 또 같이 함께 있는 우리 백 몇십 명, 이백 명 뭐 이렇게 되는 교우들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저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인가? 나에게 있어서 몇 사람이나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성경은 디스카운트 없이 우리에게 다 리스트해서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삶, 하늘에 합당한 삶이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무언가 하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오늘 지금 지극히 부분적인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이 말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2장부터 15장까지 그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1장에서 8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진리의 서술이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그 유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관계로 또 어떤 운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내용의 전환이 옵니다. 초점의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교리를 안 그리고 받은 그런 크리스찬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지적의 말씀들이 나오죠. 그때 12장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신자의 삶에 하나의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타이틀을 하나 딱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를 말해주면서 바로 그 삶 전체에 대해서 제목을 하나 붙여준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갈 첫 번째 권면의 영역이 12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3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체의식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으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지체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사랑의 측면을 강조한 말씀, 또 14장에 가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교훈의 말씀,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열방을 품고 계시고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하는 소망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죠? 다 기억하시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함께 있는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확대해서 로마서 13장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 12장이 암시하는 대로 사람이 지체의 의식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영적 예배의 삶에서 큰 결격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체의식, 또 교회와 세상에서의 지체의식, 우리 뭐 직장이라든지 또는 뭐 취미생활하는 어떤 단체에서라도 지체의식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치아와 잇몸에 비유한다면 이 지체의식은 잇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약간씩 이렇게 그 면이 다르죠. 그죠? 그런 면이 다른 그 표현되는 특징적인 삶은 뭐 어금니에 해당한다라든지 뭐 앞니에 해당한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체의식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즉 치아에 있어서 잇몸이 바르게 건강하지 않으면 이가 아무리 건강해도 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아무리 산다고 해도 지체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집에 비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과 표현을 그려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늘 설교 제목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라는 것이죠. 지극히 깊은 지체의식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려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우는 삶일까요? 운다라는 말은 꼭 눈물을 흘려서라기보다는 그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을 함께 자기 것처럼 느끼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그 남의 고통에 동참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특이하고 뭔가 깊은 교류가 담긴 삶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다면, 뭐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들은 과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들의 삶에서 가치 있고 매우 자신의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라면 그것을 살아내는데 얼마나 그 문제의식을 삶의 비중에 실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 자신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상, 이것이 실제로 나와 함께 행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고 그리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편협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하십니까?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불행에 빠지고 슬프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그 난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악한 것을 관과하지 못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떤 어려운 것도 잘 푸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 우리와 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다 맞습니다. 이거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명칭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입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나온 나의 말로서의 고백이냐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물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고 전쟁하기를 좋아해서 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싫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다. 이런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죠.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구약과 신약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참 잘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어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영생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신약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미 우리도 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퍼붓는 그 저주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신약에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예수님과는 다른 생명부지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셔야 한다고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기분파시니까 어떤 때는 잘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고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금방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답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분. 아,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 이런 차원에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이해가 어렵겠죠. 제 친구 하나는 만성질병을 얻었습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약을 안 먹고 버텼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약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고차원의 유머를 했습니까? 결국은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약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것만 알았다면 참 슬픈 얘기겠죠. 제 친구의 질병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애를 쓰십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대표적인 신앙의 공식,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통과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답을 정해놓으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 답을 빨리 알고 싶어 하니까요. 그 답이 또한 쉽게 내려지기가 이게 쉽게 내려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혼동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비관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 혼동의 상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는 좀 마음이 안 내키고 신앙도 딜레마, 삶도 딜레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온통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과 삶의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를 분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 이퀄 나의 문제 해결이라는 단순 등식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거기서 애쓰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애쓰는 가운데 우리로부터 어떤 아름다운 복음의 공명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등식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필립 얀스의 글을 보면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존의 사람입니다. 얀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통과 그 곤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을 찾고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더글라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야, 이 사람은 바로 현대판 유비로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더글라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좋은 본이 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치료를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하면은 상담하고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의 미래가 열려 있었지만 이 도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 그런 미래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뛰어들 실전에 뛰어들 이제 차비가 되어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을 발견해서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2년 후에 가보니까 이제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부작용과 싸울 때 더글라스는 살림살이를 해야 했고 또 어린 딸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서 어디를 가던 중에 술이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정면 충돌하고 차가 대파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뭐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딸은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심한 이제 상처를 유리창이 깨져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한편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는 최악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에 계속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고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현격하게 떨어졌고 심한 건망증이 생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 눈이 이제 시력의 초점을 잃어서 사물이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불구가 된 것이죠. 책을 좋아하던 그가 이런 어떤 눈의 이상이 오자 책을 한 페이지 내지는 두 페이지 이상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좋아하던 책들을 대부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더글라스와 인터뷰를 요청한 얀 씨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뭐 그때까지 이제 10명의 사람들과 취재한 상태였는데 아,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분노해야 할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확신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꺼운 안경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에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나와야 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글라스, 당신이 하나님께 느끼셨던 실망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필립,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내 소식을 접했을 때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질병과 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생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삶이 이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 삶이 잘못되면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나의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추측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자기의 미성숙한 신앙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척 화가 납니다. 이런 인생의 불공평성에 대해 마음껏 원망했고 나의 슬픔과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저는 이 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또한 저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영적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물질적 세계를 혼동한다면 예를 들어 좋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큰 실망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존재와 심지어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제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한다면, 새롭게 발견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더글라스의 대답은 얀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더글라스의 고백 중에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맥락에 비추어서 그가 당한 상황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면 무언가 높은 곳에 계셔야 하고 무언가 위엄이 있어야 하고 영광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찬란한 모습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바로 나의 즐거움과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이해가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가장 잘 길을 알 수 있도록, 그죠? 잘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일화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분노하시고 함께 땀 흘리며 사역하시고 함께 배고파하시고 함께 결혼잔치를 즐기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뚜렷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찾고 즐거워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많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파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신음하고 정말 고통의 그 속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공을 신나게 차고 다니면서 정말 행복감을 막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부인은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웃을 줄 알고 함께 울을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하나님으로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 울고 웃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쁨이 그렇죠? 부모님의 기쁨은 자식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슬퍼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도와주고 동정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아파할 때 부모는 그래도 기뻐하죠.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정한 이러한 공동체적인 면모와 수준을 갖추어 갈 때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의견의 일치, 성격과 취향의 일치, 또 방법의 일치, 같은 목표를 가졌다는 일치, 이런 것도 하나됨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 속에서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완벽하게 일치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하나님, 이 말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지지가 못하는데,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삶 속에서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배우는지, 나는 네가 무엇을 배우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뿜어낼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겠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경험이 많고 정말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뿐이지 다 그것을 행한다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딜레마를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면 이것이 딜레마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알파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한 그런 방식이고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부디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감정들, 느낌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더욱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누리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